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므로 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성도들의 여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탄생과 성숙의 과정과 결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델로서의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가장 먼저, 가장 처음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뒤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델이니까요. 그죠? 그 명령은 성도에게 가장 처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여정 동안에 완성되어져야 하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렇게 온전히 떠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이 버리고 떠나라고 말하는 그러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잘못 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신앙은 두 번 반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먼저 본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에레츠는요 그냥 땅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땅.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지방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그 땅을 소유한 이의 부의 척도였어요.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모든 부를 총칭하는 단어로 쓰일 만큼 땅은 소중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짊어지고 못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른 나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생존의 근거였던 땅을 가차없이 버리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배태하여 출산한 물질주의 속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함유하고 있는 물질주의 속의 세상의 힘들은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더 나은 진짜 고향 땅이 있음을 믿음을 통하여 알리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더 나은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 땅을 믿음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이 세상의 땅에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하는 붕 떠 있는 자처럼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가볼까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서 평생을 천막 속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가며 살았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땅,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시고는 계속 텐트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말은 성도는 이 땅을 언제든지 걷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장막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훌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우리의 본향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볼까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본토, 더 나은 본향이 그에게 믿음으로 알려졌고 그가 그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썩은 사과를 들고 그것을 애지중지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썩은 사과를 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온전하고 신선한 새 사과, 그 사과를 보여주고 그에게 그 사과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그 온전한 사과를 들고 썩은 사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오, 이게 더 좋은 거네. 내가 여태까지 뭘 두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은 그 본향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음 안에서 천국을 본 이들은 이 세상 것들을 모두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도 한눈을 팔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떠나라고 하는 그 땅의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과 이 세상의 힘 사이에서 단호하게 영생을 택하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가 결국은 세상의 것을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진짜 그 율법을 다 지켰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진짜 네가 그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따라와봐. 빈털터리로 나를 한번 따라와봐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재물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맨몬, 맨몬은 신입니다. 여러분, 물질, 맨몬과 하나님이라는 신 둘을 딱 올려놓고 어떤 거 택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 영생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은 그 맨몬을 택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그게 최대의 우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귀한 보화를 사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못 팔고 마태복음 13장에 그 사람은 전부 팔아서 그 밭의 보화, 영생이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전부 팔아서 그 영생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토가 의미하는 물질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물질의 매력에 홀려서 주님을 떠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버리기 쉬울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버리기 쉬울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은 것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 가진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 말씀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악한 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다오라고 편지 쓰면서 대마라는 자식이 글쎄 세상을 사랑하여 날 쫓아오다가 그냥 도망갔단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죠. 세상의 힘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이죠. 거기서 나와라, 또 본토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필요한 expense, 비용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그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힘의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주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그토록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라니까요. 헌금은 뭐예요? 그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써주세요. 그 이전에 내 소유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10에 1을 드려야 돼요, 1을 드려야 돼요,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미 그런 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초계처럼 이 세상의 힘을, 세상 사람들은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재물을 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 세상의 힘에 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자가 교만한 것보다 가난하다고 기죽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내가 그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한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친척과 아비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의 친척과 가족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방어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역정을 내실 때는 언제였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위기 때 하나님 말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기를 바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영생이라는 하늘의 소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생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가족에 대한 의지나 애착이나 사랑까지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거는 가족은 나의 존재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위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아니요. 역시 그건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뭐예요? 생업의 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어부들은. 근데 그물을 버리더라는 거죠. 본토를 떠나는 거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배 역시 생업의 수단이죠. 생존의 수단이에요. 부친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왜 성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애써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소중함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방해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들과 원수가 될지언정 나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은 소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가족이 먼저지 뭐. 우리 아버지와 내 자식과 내가 화목한 게 먼저지 신앙이 무슨 애수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족 간에 원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건 괜히 원수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사이가 갈라지면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칼을 주러 왔다라니까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하는 남편이 주일만 되면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 남편을 쫓아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쇼핑 가자 그랬을 때 거기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검을 든 사무라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히 내 말을 어겨? 교회가 뭔데?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영생과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냥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당장에 화목이 깨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부모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가 이거 굉장히 싫어할 텐데, 나를 미워할 텐데,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에이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자식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도 복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걸 진짜 안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가족이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텐데 그냥 놔둘 수가 있나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러한 화목이 깨지지 않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주러,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러고, 비록 너희 사이가 잠깐 그렇게 칼의 관계, 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될지라도 너희들은 목숨 걸고 그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화 안 나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놔두는 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이 땅에서 내가 그에게 조금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냐고. 왜 전도를 하지 않으세요, 지금? 왜 가족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다름질쳐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개혁주의인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게 개혁주의입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에휴, 저 사람들은 지옥 가든 말든 그게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개혁주의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관계를 허락하신 이들에게 그 귀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의 여정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게으름을 향한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이 전혀 예배당에도 안 가고 신앙도 없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세요?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지 앞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게 부모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건가요? 차라리 거지 새끼가 돼도 천국을 보내야죠. 그처럼 구원은 소중한 보배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속되는 버림의 삶 속에서도 성도는 천국의 소망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그들이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금세는 지금 이 땅에서라는 뜻이에요. 아, 굉장히 좋죠? 100배 주신대요. 100배. 투자 좀 하세요. 집 한 채 받치면 100채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11조 100불 하면 만불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형제를 하나 받치면 형제가 100명이 생기나요, 우리한테? 어미 하나 받치면 어미가 100명이 생겨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면 왜 이 목록에서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목록에서 아비는 왜 빠져 있어요? 딴 건 다 100배로 주신다고 해놓고 아비는 없어요, 거기.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성도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로 살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자로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이 땅에서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집 등에서 얻었던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의 100배에 해당하는 커다란 만족이 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게서 사라졌지만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주어지던 안위와 평안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 오늘날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성도에게 100배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어떤 것을 것을 그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여 표현할 때 백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좋은 것은 이 땅의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배로 주신다라는 것의 내용물 중에 아비가 빠진 거예요. 아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에 아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유액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우리의 아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하늘의 풍요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우리의 세상의 소유와 힘을 많이 버려도 그것으로 인한 좌절보다 그것으로 인한 결핍보다는 하늘 소망으로 인한 풍요와 행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어떻게 내 걸 버려요? 어떻게 내 피와 살과 같은 내 걸 어떻게 남을 위해서 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반드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조차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절에서 액센트는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다에 있는 거예요. 지시하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성도에게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액센트가 지시하다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것은 그분은 최고의 선이니까 모두 최선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에 그냥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면 다 죽이는 게 선인 것입니다. 거짓말해라 하면 거짓말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열심히 조차 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지시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을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사람을 죽여라 거짓말해라 이런 명령을 안 하시겠죠. 그죠? 진짜 하늘 백성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 그 하늘의 것들을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일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그곳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의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들어요? 성경이죠, 뭐. 근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단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게 선악과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사건은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라는 것은 니네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딴 거 의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만 좀 들어. 나만을 좀 사랑해 줄래? 이게 선악과 먹지 말라예요. 나를 좀 사랑해 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살라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을 밟아서 다른 이들을 탈취하여 나의 행복을 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 거룩한 삶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들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란 뜻이잖아요. 성도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들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삶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느라 절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것들보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기 위해 이 세상의 힘들을 자꾸 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완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힘들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통탄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꾸 놓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한 번에 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거 놓아가라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여 그 노화가라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벗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떠나는 일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 가라라는 단어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에서 그 가라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행보를 말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가라, 가라. 롯의 아내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아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성도는 절대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옛것들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위해 온통 세상의 힘을 향해 집중되어 있던 그대의 눈을 돌려서 하늘의 복을 줬다가 중도에 지쳐서 다시 세상의 힘을 향해 달려가곤 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죠. 우리의 주변에서, 그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쌓아둔 그런 집착과 중독과 통제 성향 등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듯 하다가 그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다시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집착과 중독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그렇게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쉼표는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달려도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중도에 못 쉰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 그 날에 집에 있는 세간 아깝다고 뒤돌아서서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거 아깝다고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 됐다.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그 시점부터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지금 소금 기둥 됩니다. 성경에서 소금 기둥과 연밭 등은 저주의 땅과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3절, 시편 107편 33절에서 34절, 스바냐 2장 9절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는 그렇게 저주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중도에 지쳐서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면 뒤로부터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전진시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뒤에서 채찍으로 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야 할 자들이 달리지 않고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마부는 채찍과 박차를 쓰죠. 그죠? 옆구리를 찍어버린다고요. 박차를 사용해서. 그래야 그 말이 달린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얼렁 일어나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여정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죠. 왜 거기서 머물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문명의 도시 문명의 그 매력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매력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왜? 그때 이방인과 나그네는 without law, 법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여서 묻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에서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하란에서 머무르는 거죠. 갈대아우라고 하란은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도시 문명, 역시 거기도 갈대아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도 떠났으면 됐지 뭐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거의 600마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 정도 왔으니까 여기도 좋은데 뭐 더 가면은 거기는 너무 미지의 땅이니까 여기서 머물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외에 어떻든 이 두 가지 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걸림돌들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도시 문명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요 이방인이 되어서, 즉 베두인이 되어서, 요즘도 베두인은 있죠. 베두인이 되어서 세상에 뿌리박지 말고 타락한 도시 문명에서 떠나라고 하셨음에도 아브라함과 데라는 하란의 매력적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데라가 가나안에 묻히지 못하고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된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며 어슬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죽음이라는 사랑하는 아비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진 거예요.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의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힌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뒤를 돌아다 보거나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로의 회개를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자족과 안일함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확하게 북서쪽으로 600마일 지점이고요. 가나안은 그 하란에서 남서쪽으로 400마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란이 이 삼각형의 꼭지점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왔는데 더 가야 할 그 지점을 못 가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나안까지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여정에는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물론이요 쉼표 또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들은요 뒤를 돌아보고 그리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까지 와있다라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나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랬다니까요.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오히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이 고백밖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로 가야지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더 나아가기보다는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냥 믿음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유혹에 이끌리기 쉬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하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채찍으로 치시기 전에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란에서 여러분은 얼른 벗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자신은 많은 거리를 달려온 사람처럼 위장하며 그러한 삶에 안주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데라처럼 영적 중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데라의 삶과 그 데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라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체 구속사의 그림 안에서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상의 땅에서 죽은 영적 중퇴자의 모델로 그려진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데라처럼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로 끌고 가실 것이므로 그렇게 여전히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으로 초청받지 못한 자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번 출발을 하면 끝까지 쉬지 말고 달려야 하는 경주자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하란에 정착하게 했던 데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즉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게 이렇게 딱 붙어있죠.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명령을 하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많은 데라들을 직접 처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는 물꼬를 트신다라는 것을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2차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이 참으시죠.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정체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데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죄와 세속의 더러움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시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체시키고 있는 그것들을 곧 박살을 내버리시고 여러분이 정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밀어내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그 하란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여러분의 데라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길은 자꾸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데라는 하루 속히 죽어야 돼요. 나의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는 더러운 나의 온갖 죄와 세속의 더러움과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모든 그 데라들은 하루 속히 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란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려가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왔던 세상의 힘들과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골방에까지 치고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옛것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털어버린 듯하면 또 붙어있고 털어버린 듯하면 또 붙어있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신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 와중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부수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짐 속에 우상들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것 좀 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의 짐 속에 우상들이 하나씩 있었다니까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베델에다 묻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부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거머리 같은 거 있죠. 떨어내면 어딘가에 또 붙어있고 떨어내면 어딘가에 붙어있고 그런 게 여러분의 몸속에 막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만져볼걸요. 아마 이것도 어디 붙어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세상 속에서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대라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다니다 보면 갈대와 우르보다 더 타락한 하란에 정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세상의 힘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새로운 생활 양식인 신앙생활은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쓰레기처럼 내던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내버린 쓰레기들을 다시 긁어모으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성도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돼 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너만 잘났냐? 시편 69편 8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했더니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대요.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나를 두고 막 씹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사이에서 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와 집을 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지금 나를 이렇게 욕하지만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모가지가 잘라져서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완성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대목표를 바라보면서 버리고 쳐가야 할 것들을 열심히 쳐내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계속해서 떠나는 신앙의 여정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가 되어서 나보다 힘센 존재를 달래어 나에게 필요한 복을 얻어내어 챙기는 유치한 무속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복들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주는 자로서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성경공부 때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은 자로서 우리가 작은 생명의 떡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먹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의 떡들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직역을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복들을 얹어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아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복덩어리라니까요. 이 복덩어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먹힘으로 세상의 떡이 되어 세상의 복이 되어 내가 그들에게 먹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씹으면서 그때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나를 밟고 생명의 떡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밟던 그들이 언젠가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렇게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줄까?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명의 떡이 또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어디까지가 복음이에요?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까지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받은 이 복덩어리들은 그런 모든 이방들,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가서 먹혀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나를 지금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를 밟고 올라서세요. 나를 밟고 새 생명으로 창조가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교회 멤버들간에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토, 하나님 나라와 아비집,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이방 땅,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게 먹히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승리요, 참된 영광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에 와서 세상에게 먹히는 그 삶이 바로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배당에 앉아서 세상의 복들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쯤에 태양의 제국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있었죠. 보셨어요? 그런 건 꼭 보세요. 오늘 가시다가 숙제 하나씩 빌려다가 가서 보세요. 제가 존 말코비치라는 배우를 사랑하게 된 영화예요. 그 영화는 원래 2차 대전 동안에 상해에 머물던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지막 장면쯤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 포로로 잡혀간 미국인들, 영국인들이 쓰던 보물들, 자동차, 당시의 자동차, 소파, 보석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포로들이 그걸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죽음의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는 그게 그들의 보물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힘이었다니까요. 근데 포로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되자 그건 쓰레기예요. 나중에 풀샷으로 이렇게 잡는데 큰 경기장이 쓰레기통 같더라고요. 그 안에 전부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던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포로로 끌고 가실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힘으로 모아두었던 보물로 모아두었던 것들이 전부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려질 거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10억짜리 다이아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보석 좋아하는 사람 참 신기한데 그걸 왜 달고 다녀요. 무겁게. 아니 그리고 끼고 다니지도 못해. 사줘도 누가 빼갈까봐 진짜는 집에다 놔두고 모조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빨리 파세요. 정 버릴 데 없으면 제 사무실 앞에다가 버리고 가든가. 그걸 왜 힘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씹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너무 힘들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모든 인간이, 내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은 다 부패해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라 그랬죠. 그 소금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소금들이 몇 개 이렇게 이 세상에 심겨져 있기에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더라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이렇게 이 패역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 안 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수가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유지시키면서 이 역사를 유지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안 그러면은 왕창 다 부셔버려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돼요. 온통 세상이 다 썩었기 때문에 나도 소금의 역할 포기, 나도 같이 썩어짐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떡이 되시라니까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떡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떡이 되어 그들에게 먹혀주셔야 돼요. 저희 집에는 남자가 넷이에요. 그래갖고 화장실을 가면은 뭐 어린인 저는 괜찮지만 아이들 셋이 조준을 잘 못해갖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법을 하나 정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앉아서 소변을 본다. 근데 애들이 따라줬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오물이 튀어있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봤더니 우리 둘째가 과감하게 서서 뚜껑도 안 올리고 그냥 용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았죠.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우리가 다 이 법을 지켜야 이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장실이 지저분해진다.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그 대신에 아빠가 맨날 닦지 않냐? 그랬더니 불편한 사람이 닦으래요. 10살짜리하고 멱살 잡고 싸울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첫째하고 막내가 자기만 맨날 손해보잖아요. 둘째는 막 튀겨놓는데 자기들이 맨날 닦고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걔네들도 쓰기 시작하더니 온통 화장실이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들의 만행을 제가 열심히 닦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저까지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닦는 걸 그치고 그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 그 화장실은 곧 못 쓰게 되는 거죠. 제가 그나마 맨날 닦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청결하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돼요. 그 빛 때문에, 그 소금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 떡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그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에게 이미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봐라 저 수많은 무리 중에 저놈 하나가 저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저 세상을 어떻게 멸하겠니 그 삶을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열심히 떠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게 해주시네요 라고 감사하세요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